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수도 도쿄 등에 발령한 국가 긴급 사태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대통령은 오늘 열린 코로나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효도부, 효도현 등 4개 지역에 지난달 25일부터 발령된 긴급 사태는 오는 11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달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아이치현과 후쿠오카현 등 2개 지역에도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사태가 발령됩니다. 해당 지역 내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주류와 가라오케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며 오후 8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고 30만 엔, 미화 2,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가 총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이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며 확산 방지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 동시에 참석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이날 다자주의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 화상 방식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왕이 부장이 주관하며 다른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도 참석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5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공개 토의에서 다자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가치에 대해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 남중국해와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적인 행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화상 방식이지만 공식 회의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3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동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과 관련해 조건을 충족한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려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장피에르 부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기여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준비와 능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나토의 문이 열려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법치주의 개혁, 경제성장 강화, 국경에서의 러시아 침략에 대한 싸움 등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피에르 부대변인은 브리핑 당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이후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문답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측은 장피에르 부대변인이 잘못 말한 것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시 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의 제안은 전체 백신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백신 생산의 제한 요소는 생산 능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를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5일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믿지만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권에 지식재산권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 제약사들도 복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우르질라 폰 데어 라이엔 유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EU는 백신 부족 위기를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발사한 로켓의 일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이번 주말을 전후해 지구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하이난성 웡창 발사기지에서 우주정거장의 핵심 묘들인 테너를 실은 창정 5호 B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로켓이 지난 주말부터 제대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로켓의 일부 잔해는 산화하지 않은 채 지구의 불특정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way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국가 단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최근 사이버 외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정부가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평안도와 함경도 오후부터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4도, 낮 최고 11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북한 등 국가 단위 위협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같은 나라들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사이버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법무부가 사이버 위협, 그 가운데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국가 단위 위협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was just the rise of nation-state threat actors. Mainly we're talking about China.
데머스 차관보는 6일 국가안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법무부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법무부 심포지엄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은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이 주를 이뤘고 사이버는 단지 이와 관련해 폭탄 제조법과 테러 조직원 모집 등에 활용되는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등장한 위협이 바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국가 단위의 위협으로 미국 정치에 대한 간섭이나 지식, 재산권 탈취 등 목적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사이버가 북한 같은 나라의 비대칭 전력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Cyber is such a, you know, an asymmetric tool of power that you can have a country like North Korea.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겨룰 수 없는 북한 같은 나라가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려고 매우 정교하고 지속적인 사이버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이어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을 기소하더라도 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자국에 머무를 경우 직접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데머스 차관부는 지난 2월 법무부가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한 사례가 바로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해커 기소와 별개로 캐나다계 미국인 한 명이 돈 세탁 계획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고 북한 해커들이 지휘하는 현금 자동 입출금 현금화 작전과 사이버 은행 강도 등 여러 범죄 계획을 위한 돈 세탁에 관여했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데머스 차관부는 기소를 통해 이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사이버 위협과 관련 랜섬웨어 대응이 미 정부가 집중하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어느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묻는 멜린다 로저스 법무부 정보 담당 부차관부의 질의에 데머스 차관보는 랜섬웨어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The one is a ransomware task force. So ransomware has gone consistently.
앞서 지난 5일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도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등 사이버 안보가 긴급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공격이 발생할 때 많은 경우 민간 부문에서 먼저 알려와 공공 부문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킹 침투를 외부에 알려 주의를 줄 수 있고 또 후엔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민간 기관이 해킹 공격을 당할 경우 이를 고객들이나 정부에 숨기지 말고 즉각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함으로써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데머스 차관부는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부를 대신한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내용이 담긴 사이버 외교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총 5건의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외교 법안이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으로 넘겨진 이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21일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 연설에 나서 미국은 전 세계 인터넷이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도록 하는 데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yber Diplomacy Act gives the State Department the necessary tools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stop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그러면서 사이버 외교 법안은 국무부가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고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제재에 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의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북한 문제를 특정한 총 5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의회는 새 회기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총 6건의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됐고 이 중 의결된 한 건은 하원의 미북 이상가족 상봉 촉구 결의가 유일합니다. 민주당의 캐런 베스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는 지난달 21일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미국과 북한이 이상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골자로 남북 이상가족 화상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도 같은 날 결의와 함께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상원에 회부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는 하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현재로선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결의안과 달리 상원과 하원 양원을 각각 통과해야 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난 회기 상원에서 하원에 이 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 측은 올 회기 법안 재상정 계획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6일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원의 이상가족 상봉 법안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 주도로 앤디 김 의원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 등 한국계 의원들을 포함한 총 2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이상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3월 상원과 하원에 공동 발의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모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와 금융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활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재무부와 국무부가 제재 면제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1968년 북한 해군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도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공화당의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과 푸에블로 시가 있는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로렌 보베트 의원인 지난 1월과 3월 각각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은 지난 116대 의회에서 3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모두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안건을 곧 표결에 붙일 계획이 있는지 묻는 부유의 질문에 6일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정책을 담은 상원의 전략적 경쟁 법안은 지난달 21일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법안 표결 직전 전체 회의에서 전략적 경쟁 법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한 미국의 전략적 경쟁적, 경제적, 외교적 도구를 모두 동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초당적 노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is an unprecedented bipartisan effort to mobilize all United States strategic, economic, and diplomatic tools.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중국이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에 가하는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바는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구체적 압박 방안들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언급하며 중국과 중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남겨두고 동맹들과 조정의 여지를 두며 국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비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 공개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검토 결과의 큰 틀만 공개했으며 일반적인 용어만 사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는 정책 검토 결과 내린 결정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ant to protect their flexibility and they want to avoid premature criticism of the elements of their approach.
바이든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추가 협의의 여지를 두며 대북 접근법에 대한 섣부른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아론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평가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탄약을 쥐어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새 정책을 단계적 접근으로 불리길 원치 않는다며 이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e Biden people know that a phased approach or a step-by-step approach has been criticized. The concern of the critics is that the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 북한이 초기에 보상을 받은 뒤 비핵화는 하지 않은 채 합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아도 단계적 접근법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이루고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제재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브루킹스 연구소 기고문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핵심적인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담은 하나의 합의문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초기 합의를 맺은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점진적인 비핵화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북한이 취할 초기 조치가 무엇인지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만 폐쇄할 것인지, 미신고 시설들도 폐쇄할 것인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도 제한할 것인지, 기존의 핵무기도 감축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방법, 북한에 대한 보상 방법을 결정하고 양자 혹은 다자 협상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아이론 전 특보는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5일 로위 연구소에 바이든의 대북 계획이 시야에 들어오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새 대북정책 관련 발언들은 관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대북 전략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교에 열려있다는 표현을 과대평가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권과 관여하려는 큰 바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정상 외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6일 VOA에 말했습니다.
So if they say that they're open to diplomacy, that could mean a lot of things. But I think we could rule out the fact that there's going to be summits without any strings attached. It's been pretty clear, I think, from some of the
지금까지 백악관 반응을 볼 때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전에 미국이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의 모든 것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연구원은 또 기고문에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이 중도적인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대응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김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is is also a good way to communicate to also the North Koreans. They're used to having the United States give them the attention, you know, especially under a new presidential administration.
항상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곤 하는데 대북 정책을 모호하게 밝혀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암시했지만 질문이 남는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진행할 비핵화 합의의 범위,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여부, 제재 이행 수준 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이 곧 완전히 공개될 것처럼 여러 번 애태웠지만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나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김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 출범 초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때 대북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일부 공개한 데 대한 반응을 먼저 살피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추가 공개를 압박하지 않으면 계속 모호한 채로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서 전임 정부들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영국 런던에서 만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5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 채택에 난항을 겪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8년과 2019년에도 연이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촉진에 관해 전임 정부들보다 더 단호하다며 이런 입장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면 인권 문제를 협상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건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은 전술이 아니라 외교 정책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미북 간 가능한 미래 관계를 제시하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다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ole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인다면 인권은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is kind of an inevitable subject to raise, but I expect it would be done.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인권 문제는 미북 관계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 광범위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no question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utting much greater emphasis on human rights and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권 후반기 중국과 관련한 특정한 맥락을 제외하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꼭 핵 협상의 맥락에서 다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핵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국장은 미국의 관점에선 안보 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여기에 인권 문제 제기를 더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프 국장은 비핵화 문제가 미북 협상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인권 문제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해온 세계 보편적인 사안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 당국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이 미한 간 대북정책 막판 조율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찰은 6일 지난달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그동안 어렵사리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며 단호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의 어떤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건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대풀이해서는 그건 안 될 것이고 여기에 관한 법 집행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위반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대북정책 막판 조율 과정에서 대북전단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사건 여진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추가적인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두 가지 목적이 신속 수사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의 재검토를 마친 상태고 또 북미 간의 대화 재개냐 아니면 교착 국면이 장기화냐라는 문제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성격을 떠나서 이미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한 수사는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원칙적인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와 한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보복 행위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른 수사에 대한 한국 내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여 개 시민단체들과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회장은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의 가장 열악한 그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봉쇄의 설상가상으로 그걸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방조하는 법이다, 이거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무효를 선언해야 된다, 이거죠.
김 회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미한 간 대북 정책 조율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한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문제가 북한 정권의 예민한 사안이긴 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원하는 이른바 근본 문제는 첨단 무기 도입 중지나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 훨씬 포괄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전 차관은 한국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 취지를 고려한 보다 차분하고 정교한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한미 간에 서로가 좀 대립되는 사안인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문제, 이거 자체가 좀 이슈로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한미 간의 대북정책 조율하는 데 있어서 썩 뭐 긍정적인 기여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달 한국법으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북전단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과 연결지어 경계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강원 고성군의 방역 현황을 소개하며 주민들이 사소한 비정상적인 현상도 발견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각성시키는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국과의 접경지역으로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노동신문은 6일에도 바람에 의해 이상한 물건이 날려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도 이를 순수 자연현상이 아닌 악성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사실상 대북전단에 대한 주민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로 실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초긴장 상태를 반영한 내용이면서도 대남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일단 나왔고, 그리고 다음 군사적인 행동,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콕 집어서 바람에 날리는 대북 전단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명확한 태도나 또는 행동을 취할 것을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기구 10개에 나누어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경찰의 강제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마자 압수수색 등을 강행한 것은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수사에 대한 미 전직 인권관리들의 비판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동맹국 정부를 겨냥한 직접적 비난 대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던 전 인권관리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직후 강행된 이번 조치에 대해서만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굴종으로 간주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BOI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김여정의 위협에 이렇게 즉각 반응을 보이면 북한을 두려워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너무나 원한 나머지 북한이 위협하면 벌떡 일어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며 한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does not look good if they respond so immediately and give the impression that they're afraid.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선을 끌기 위해 도발적 언행을 되풀이해 왔는데 북한이 두려워 굴복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This is basically what we've come to expect from North Korea. A new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앞서 한국 경찰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에 달아 두 차례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소음을 내자 한국 경찰이 강경한 조사 입장을 밝힌 것은 정확히 북한이 원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으르렁거리면 모두가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북한의 희망에 한국이 노란한 것으로 한국의 입지만 약화시킨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umber one, you don't respond immediately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I mean, the North Korea.
로버타 코엔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김여정은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녀의 분노에 부응해 한국 정부와 경찰이 수사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 권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발언과 불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Kim Yo-jong is certainly not in charge of South Korea's government or police and has no right to be.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이 이일 용납 못할 도발 행위라며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같은 날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 정부의 인권 가치를 적극 옹호해온 이들 전직 관리들은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민심의 동요가 심하다는 방증인데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얕한 고리를 파고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여정이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고 한국 대통령 등을 겨냥한 막말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이는 것은 한국 정부가 번번이 북한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어떤 반응이 뒤따를지 몰라 미국을 위협하는 데는 다소 신중한 반면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지질 때마다 신속한 반응을 보인 한국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이 김여정이 직접 거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North Koreans are a little more concerned about what the United States might do. This is a new president. They don't know how.
코엔 전 부차관 보도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철저히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라며 미국과 달리 북한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쉽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overall North Korea is trying to shut off and control the narrative about human rights.
또한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북한의 도발 수위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수사는 영향을 미치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They wish to frighten and threaten, and that is what they do. And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반응은 그들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김여정이 불만을 표출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할지 알려주는 직접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shows you how concerned they are. It means we should be doing more. Whatever Kim Yo-jong complains about, that's a direct sign of what we should be doing more of.
18년째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주도해온 숄티 대표는 사흘 밤 연속 라디오를 듣고 수십 년 동안 주입된 선전선동에서 깨어났다고 말한 탈북민이 있었다며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인들은 매우 빨리 마음을 열게 되고 북한 정권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very one of them talked about how important radio was. One defector said that after listening to the radio for three nights, it changed decades of propaganda.
숄티 대표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의무에도 위배되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대북전단 풍선과 북한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라디오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m obviously against the South Korean leafleting law. I think it's unconstitutional. I believe it violates.
한편 한국 경찰은 6일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오는 10일 박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로 26,8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중국 정책 검토 결과가 앞으로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직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놓고 각 정부 부처가 분야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된 건 국방부 내에 들어선 중국 태스크포스의 활동입니다. 이 조직은 지난 2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분류하고 미래 경쟁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내에 발족을 지시한 조직입니다. 1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 조직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엘리 레트너 현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일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작전 개념, 준비태세, 미중관계와 연계한 동맹의 역학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중에 도출한 결론을 반영한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올해 여름까지 완료할 예정인 전세계 미군 배치 태세 검토에도 이 전문가 집단의 재언이 반영될 방침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통합된 억제력으로 명명한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우선 정구인 인도태평양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배치 태세 검토 등과 연동해 현재 중국 태스크포스가 매우 중요한 정책 제언을 개발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3일 중국 태스크포스는 중국의 도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The China Task Force is the most clear manifestation of how seriously he's taking China as a pacing.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태스크포스의 제언에 따라 반영될 국방부의 대중 정책이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취할 대중 정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명목상으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중국의 셈법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Chinese actually work with the United States on North Korea, and I think, unfortunately, I think the.
세이모 전 조정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 역시 북핵 고도화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아직까지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이 취할 다른 대외 중국 정책의 수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방해하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통적 시각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타이완 해협 안정 유지에 동맹들의 동참을 권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미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상 변경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한국, 일본과의 양자관계 또는 미한일 3자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향후 미국의 타이완 주권 보호 문제와 관련한 접근법에 따라서는 중국은 반대로 북핵 비협조와 대북제재 완화로 맞받아칠 수 있다며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향후 취할 영내 미사일 방어 태세와 관련해서도 미중 패권 경쟁 셈법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가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12명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열린 미 평화연구소 USIP 화상대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미사일 방어 전략 철회 여부를 놓고 큰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완료한 대북정책 검토의 경우 강력한 억제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등의 실제 조치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going to continue maintaining pressure on missile defense because they've really pressured the South Koreans.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표해왔으며 이미 한국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국방부가 진행 중인 대중 정책 검토는 군사 전략에 국한되어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 조율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Kurt Campbell is overseeing all of this.
그러면서 거대 패권 경쟁 시대에 북한이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이 모든 사안들을 봐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각각의 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잘 연동된 정책 구상과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미술 작품을 전시해온 한인 여성 작가가 한반도 기일을 주제로 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예술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천민정 작가가 한반도 기일을 등장시킨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미나천의 새로운 개인전, 한반도 통일을 꿈꾸다, 평화 시위. 천 작가는 2004년 금강산 관광 중 북한 주민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을 그림에 등장시켰고 이후 남북한 갈등, 북한 주민의 인권, 북한 정권에 대한 메시지 등 정치 현안들을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기 위해 폴리팝 아트 형식을 활용해왔습니다. 북한 인민복을 입은 자신을 김일순으로 작품에 등장시키고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 과자 초코파이 수십만 개를 작품에 활용해 남북한이 정을 나누는 소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공기와 태극기를 그려 넣은 글로벌 평화 신발을 제작 판매해 남과 북이 나란히 함께 평화를 위해 걸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셜미디어 운동도 벌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소재로 대중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방식으로 강연과 전시를 병행하며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 어느 때보다 대중과의 소통의 성격이 강합니다. 도심 곳곳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거리 예술, 시위, 낙서, 태깅 등을 작품에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천민정 작가는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시기적인 위급성을 띠는 공통점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멈춰라 등의 구호는 시위 현장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퍼지며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거리 예술과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도 일반 대중의 메시지 전달에 활용된다는 겁니다. 천 작가는 이런 시대적 흐름과 대중의 소통 방식에 동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가서부터 문화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프로테스트 형식이 아니면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있기 때문에 좀 urgent하게 street art, 뭐 빨리빨리 그려지는 방식, 뭐 stencil로
대중에게 알리고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천 작가가 이번 전시에 등장시킨 한반도기는 하늘색으로 칠한 한반도 그림을 문양으로 하는 깃발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한반도기 깃발을 들고 입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북한의 금강산에 갔었을 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그 극기를 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서부터 사실은 이 한반도기에 대한 생각과 그 이미지가 떠나지를 않아서 특히 꿈꿀 때 통일을 위한 꿈을 꾸는데 몇 차례로 우리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북한 작가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가상의 페르소나로서 꿈을 꿀 때 생겨지는 이 한반도기에 대한 굉장히 환상적인 작품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천 작가는 작가들에게 꿈은 무의식의 표현으로서 중요하다며 자신도 오랜 기간 꿈에서 본 형상인 한반도기 그림들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열돼 있는 거로 사람들이 이렇게 퍼레이드의 행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수미 잉크랑 그 웨스턴 스프레이 페인트랑 결합된 그런 작업이고 태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3D 태깅. 네, 코드가 많은데 뭐 그녀가 온다 빨리빨리 뭐 이런 미투 무브먼트에다가 이제 그녀 김일순이 온다 아니면은 이 나라가 온다 통일이 온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 가지의 그 코드가 담겨져 있어요. 이 스프레이 페인팅.
한 폭에 각각 그려진 한반도기 모습은 남북한 뿐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같은 크기의 그림을 나란히 걸어 함께 행진함을 상징했다는 설명입니다. 천작가가 그림을 그린 12개의 캔버스에는 한반도기 이미지가 담겼고 모두 짙은 파란색 바탕에 그려졌습니다. 작품 전체에 흐르는 짙은 파란색은 바다를 의미하는 동시에 현대 미술에서는 깊은 무의식인 꿈을 상징한다고 천작가는 설명했습니다. 12점의 그림들은 각각 짝을 이루어 4개의 작품으로 또 구분됩니다. 먼저 그녀가 온다 빨리빨리와 엄마 통일 지금 김일순 그리고 동서양의 만남 조선화 시위 아트 동서양 무의식의 연속적 만남 끝으로 같이 살고 죽자 지금 등입니다. 이 중 동서양의 만남 조선화 시위 아트는 북한 조선화의 물감인 먹물과 스프레이 페인트 즉 서양 기법을 등장시켜 대조를 이뤘습니다. 또 초코파이 해피랜드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도형이 겹치는 문양의 3개 캔버스로 구성된 작품으로 초코파이 상자에 담긴 조립 장난감 놀이공원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천 작가는 평양의 개선 청년 놀이공원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해 작품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동부 뉴욕을 거점으로 한 천 작가의 전시 활동은 사립 갤러리와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초대전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현장 전시와 온라인으로 열렸고 지난 3일부터 뉴욕에 소재한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시작된 전시회는 9월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제2호 예술문화 감독은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현장 전시회를 다시 열게 됐다며 이런 시점에서 천민정 작가를 초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작가분들은 그 당시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상황이나 그 시대에 어떤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하천 작가님은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고 또 이번에 특히 보여주신 작품들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작품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작품들에서는 그냥 북한과 남한을 나누지 말고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도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나 또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는 해외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 출신의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현재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 등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민하천 작가님의 작품들은 시기에 따라 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한 가지 의미가 있을 테고 현재 여러 가지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한국계 분들이 보셨을 때는 또 어떤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작가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편 천민정 작가는 뉴욕의 이든 갤러리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전시회에서 북한 화가의 그림을 전시회에 등장시키는 등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작가가 북한 화가의 그림과 함께 소통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천 작가는 향후 북한 화가들의 작품을 함께 소개할 계획이라며 자신과 북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미국 사회로 확대해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보는 것이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5월 7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The designated head of the German state signed the act of unconditional surrender.
그 결과 4년 7개월 동안 지속된 2차 세계대전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초기 체코슬로바키아와 프랑스, 덴마크 등을 점령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1944년 6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이어 연합군은 프랑스를 해방시킨 데 이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패배가 현실로 다가오자 독일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독일은 결국 1945년 5월 7일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1840년 5월 7일 호두까기 인형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표트르 차이코프스키가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보트킨스크에서 태어난 차이코프스키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등 음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살 되던 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학교에 진학하고 5년 뒤인 1866년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발탁돼 12년 동안 교수로 활동하며 작곡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후 차이코프스키는 메데즈다 폰 메크 부인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음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 둘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고 편지를 통해서만 교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후에 그의 4번 교향곡을 메크 부인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평생 동안 37곡 이상의 교향곡과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주옥 같은 발레곡을 작곡한 차이코프스키. 그는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